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 구별하신 성전의 청결 작업이셨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죄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으로 성별하신 성전이 그 관리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육신적 이윤을 위해서 악용되는 그런 병폐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고 사악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주님의 성전 정화작업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데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분감을 가지신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보게 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시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로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삼아서 착취하며 악을 행하는 당시에 실제 권력자들 앞에서는 참으로 강한 모습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심으로써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처세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최대한 움츠려서 나를 낮추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그들을 윽박지르는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진리로 사람들이 이끌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일반적인 이런 모습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 청결의 역사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는 물량주의의 신앙을 과신하려는 우리의 예배 처소의 올바른 사용과 또 영적인 성전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전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경계를 함께 주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열매를 찾으셨지만은 잎사귀만 무성해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도 멀리서 볼 때는 건강해 보이고 열매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가까운 곳에서는 열매 없는 가지의 모습을 같은 모습으로 가진 이 시대의 교회와 각자의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고 특히 같은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19장 45절 48절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볼 내용은 12절에 13절인데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일깨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지어놓고도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내용을 역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예시해 주신 그런 귀한 장소입니다. 이게 오늘 성전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같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죄진 인생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배나 처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특히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높임을 받고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물질을 강요한다면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재물의 성결을 검사하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빙자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것이 주님으로 채찍맞아 마땅했다면 오늘의 예배에 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보다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는 곳,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죠. 바울은 예수 기도를 믿고 순종하는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거하는 기도인의 마음을 오히려 성령의 전이요, 성전이라고 증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역시 듣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몸 속에 결국 하나님의 성령 아닌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갖다가 수용하는 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것이다. 이런 두려운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도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무슨 값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각자의 마음의 성전도 더럽히면 역시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계로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역시 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1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내용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둬둘 수 없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라든가 역대하 2장 6절 그리고 6장 18절에 다 같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옷깃을 여미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사죄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와 감사의 처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의도가 다르게 사람들을 속이거나 수탈하는 것으로 사용될 위험성도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와 같이 언제나 경계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찾아오셨지만 가짜 주인들이 판을 치다 보니 진정한 주인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당시에 그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오히려 소경이나 전은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알아보고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지도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경계를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갖지 않았는지도 경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라는 말씀이 인용된 본문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려로 보이느냐? 보라, 나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드리도록 하셨고 과중한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레위기 1장 14절, 레위기 5장 7절, 레위기 12장 8절 이런 데 보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겠어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게 하고 그 형편이 못 미치면 양을 드리게 하고 양도 형편이 못 미치면 비둘기를 드리게 하고 비둘기에도 형편이 못 미치면 고운 가루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부터 힘겹게 메고 온 양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성별의 판결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뒤로는 그 불합격 판정을 내린 양을 싸게 팔게 해서 돌려와서 다시 비싼 값에 제물로 파는 그야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돈에만 눈독이 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 기도가 제대로 보일 리가 만무했다는 거죠. 그러한 자신들의 비리를 꿰뚫어보고 계신 주님을 죽이는 것만이 자신들의 수치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으니 얼마나 무모하고 두려운 생각입니까? 누가는 함께 기록한 말씀에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하는 저들의 감추인 흉계를 폭로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요한이 역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지만 성전의 주인이자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하면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도구로 변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신령한 것이 속화되면 즉 더럽혀지면 그보다 더 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중에서 하나인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 사용되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간의 타락이 가장 심하게 될 때 잘못 사용되는 것이 바로 종교와 성 이 두 가지입니다. 죄가 관영하는 사회일수록 이 두 가지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둑이나 강도의 굴혈, 즉 강도의 소굴로 이용되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장소, 그 성전을 보시며 주님은 진노하셨고 오늘도 인간 중심의 교회는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성전이 늘 예수님 보실 때 성결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지 않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나 이 성전에서도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14절에 17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던 성전 속에서도 그 이권과 권력자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힘이 없었던 장애자들과 어린이들은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성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14절에서 보는 겁니다.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는 영혼을 고침받는 곳이요 또는 마음과 육신이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곳입니다. 성전은 본래 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성전은 이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당시 지배계층의 배를 채워주는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같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아버지께 기도한 바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상고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상업지를 넘어서 선량한 백성들을 등쳐먹는 강도나 다름이 없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책망하셨지만 그럴지라도 차라리 불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려 했던 연약한 자들의 하소연을 주님은 받아주셨고 사실 이러한 불구자들은 다윗 시대에서부터 아무것도 성전에서 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8절 하반절에서 봅니다. 예수 기도로부터 오히려 이런 전혀 혜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기도를 인해서 실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였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같은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되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같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역시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말씀이 이곳에서 다시 실제적으로 이해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동되지 않은 의도되지 않은 찬양은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도를 바로 알 수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윗 시대부터 금지되어 온 소경과 전은자들의 치료를 성전에서 행하시는 예수도의 사랑의 사역을 이상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감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병행 구절을 보면 마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고치고 가르치는 모습이 삐뚤어진 그들에게는 속이 뒤틀리고 자신들의 좋은 돈벌이를 방해하는 예수기도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순수의 모델인 어린아이들은 호산나를 찬양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꾸짖는 저들의 항의를 거절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찬양은 격려되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찬양은 온전치 못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역사,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말씀 말미에 기도의 위력을 교훈해 주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오늘 마지막 부분이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의 일을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이걸 두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데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요구하시면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함을 교훈을 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첫째로 이해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는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지만 본래 절기가 없었던 에덴 동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는 창세기 2장 16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늘 과실이 풍성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고 세상이 한번 물로 멸한 후에 비로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과 함께 세상의 과목들은 뭐 요즘은 시설 재배를 통해서 사시사철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과목들은 언제나 철에 따라서만 과일을 냅니다. 사실은 요즘 강제적으로 시설 재배를 하지만 철 따라 나는 그 과일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영원에 속한 어떤 기록들을 보면 시절을 쫓아 시편 1편 3절이죠. 시절을 쫓아 그 다음에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죠. 이런 기록을 보는 겁니다. 천국에는 계절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데 계절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영적인 열매는 계절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무성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실 때도 같은 형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이종배도. 그런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열매는 없고 겉보기만 무성한 그런 것이 뭡니까? 결국 죄진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잎사귀만 무성한 인간들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내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런 두려운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는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있긴 하지만은 잘못된 안심은 경계해야만 할 자세입니다. 바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함께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하는 아니함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들의 한 부분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라.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여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등등의 말씀들은 역시 우리 삶에 늘 경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위력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전을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다가 이 말씀을 넣어야 되겠어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붙였겠느냐는 거죠. 바로 성전의 용도를 바로 알고 깨달은 사람들의 힘은 어떤 세상의 능력과도 비교될 수 없다. 그런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기도의 위력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 성직교회 가기 전에 보면요. 본래 그 하야리아 부대에 사는 미군 군인들의 그 사택부지 있잖아요. 거기 가본 동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잣나무들이, 아름드리 잣나무들이 무성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 동산이 깡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파내버리고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산을 옮기려고 누가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길래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일들은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어떤 예정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감격하고 또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장소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의 의지나 감정,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답게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처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와 계신 각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도 사악한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계하십니다. 이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애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멀리서 보기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신앙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철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하시면 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열매를 찾으실 때 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위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필요하지만 잘못된 확신은 치명적입니다. 암 말기 환자가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것이 바로 구원을 갖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바른 하나님의 성전, 즉 성령의 청결한 성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이 가진 믿음과 기도의 능력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부끄럼 없이 청결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끄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